며칠 전에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이 삼위일체 주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 쓰여진 집필 기간만 해도 1600년이 넘게 걸렸는데, 신약은 그 27권이 예수님의 한 생애 동안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 여기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지 않고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네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이 창세기라는 말도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 여기서 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족보라는 의미만을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제네시스를 사용한 것일까요? 마태는 분명하게 이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BC와 AD가 나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했음을 이 마태는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에 얼마나 이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족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또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조가 누구인지, 또 어디까지 거슬러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한국은 양반 문화의 영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양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에 보시면 그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족보를 조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 족보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90%의 이 족보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씨하고 이씨하고 박씨입니다. 김이박입니다. 김이박이 왕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이박을 합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만이 넘는 숫자가 이 김씨, 이씨, 박씨의 성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양반의 족보를 갖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좋은 족보를 갖고자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족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면요, 내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선조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후손도 있고,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연결선상에서 나라는 인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족보에 쓰여질 후손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좋은 공기도 여러분 오염시키고, 또 물도 더럽히고, 또 에너지도 그냥 막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잘 아껴서 보존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후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그냥 넘겨 짚을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정말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PPT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친숙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개를 할 때 내가 어떤 지파인지를,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소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친숙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50번 이상 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정말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족보라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은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가 다윗처럼 왕으로 오셔서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 포로기까지 14대가 나옵니다. 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14라는 의미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말을 그 자음을 합해보면 그러면 14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윗 왕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의 계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 예수님은 정말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는가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또 빗나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시면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고 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빼앗겨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당장 이혼감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남자의 자격이라고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하나를 첩으로 두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욕심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3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신한 이 며느리와 관계했던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악할 일이겠습니까? 문제투성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들춰보면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흥 강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11계명을 잘 지켜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11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안 들켰지롱. 우리가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11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인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걸리지 않아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들키고 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여인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여인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실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인은 여러분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 아니고 이방 여성들이 여기에 네 명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PPT를 보시면 먼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다말은 과부입니다. 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생의 혈통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참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하였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 사람과 관계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죄를 이 성경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솔직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족보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인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시면요, 3절 4절에 누가 나옵니까? 헤스론이 나옵니다. 람이 나옵니다. 또 나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아비야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사람들까지 여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굳이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까지 여기에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럽고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을 택하셔서 이런 여자들의 혈통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자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실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언정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이번 성탄절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비록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더 화려하게 포장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틀면 대부분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1장 1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변에 어떤 여인이 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집에는 힌두 교인이 삽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슬람 교인이 삽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무신론자가 산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뭐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대해지고 연민이 많아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고 베풀게 되고 인사도 잘하게 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지금 이웃으로서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이웃으로서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 여인의 옆집에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여인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동네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을 믿은 것이,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된 것이, 그것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뉴저지 전체에도 그렇고 이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저는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이고 내가 헤스론이고 람이고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소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믿음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인간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집의 아브라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정 가운데 심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믿음의 족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족보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숨 모임에 가봤더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요즘에 대면 모임도 못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편해지고 자꾸만 고립되고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만히 두지 말고 그 믿음을 연결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이 교육자로서 이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사회에 오다 보니까 또 여기가 이민자회 사회이고 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나갈 수 없지만 작년에 바로 1년 전에 이 제자훈련했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우리 귀한 교인들과 함께 이 맨하탄에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같이 한 팀이 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 믿음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정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연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도 답답하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니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아무리 길어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돌려보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누구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용돈을 드릴 때 한번 이 편지를 전달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저는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인이 이 아내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신발장에 남편의 신발이 보이길래 그 구두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구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구두부터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정말 이 주인이, 이 구두의 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눈물이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보면서 웃으시겠지, 하나님도 웃기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왜 이렇게 웃고 있느냐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구두를 먼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이 남편도 웃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자의, 이 아내의 이 감동이 되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연결하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낳고 낳고 낳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기쁜 소식,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믿음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밖에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천국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임을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이고 내가 헤스론이고 내가 람이고 내가 므낫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역사를 연결해 나가는 믿음의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